마트 사대강정 가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몇 분 가시고 난 다음에, 이왕 방학하기 전에 몇 시간 있으니까, 상세기 뒷부분도 막 간단하게 정돈하고 갑시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는 11장 뒷부분부터 시작해 가요. 거의 30장 가까이 가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한 시간 만에 정돈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만 얘기 드리면 나중에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 어떤 인물이에요?
예?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들을.
예, 아들을 바친.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들을 바친 위대한 위인.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삭 사건.
예, 이삭 사건이 제일 먼저 나와요. 또 있어요?
아담이라는 처음 그 인간 만든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조상의 아버지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들 같은 생각이 항상.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의 시초라고 생각하죠. 시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중시자다. 아담이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뭔가 해설.
한국 독보식으로 하면 딱 중시자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담을 생각 안 하고 먼저 성경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보면 아브라함 월등히 나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웠을 가능성이 많죠. 아브라함의 위대함 이러면 이제 이삭 바친 사건.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마누라도 못 지킨 주제 뭐 하는 거. 이제 신세대 한창 요즘 신랑 보고 살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마누라도 못 지킨 남자예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참 좋았다 생각했어요. 그 사라가 그 자기 그 뭐야 자기 종을 아브라함한테 줬을 때,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그래도 건방지게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능하냐, 그 네 몸이잖냐, 이렇게 탁, 이게 뜻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몸, 성격이 아니구나.
생기가 있다.
그보다 또, 저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히브리스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갈 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서 오세요. 어때 저리 고생을 하고 오시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떠나라 했다고 해서 고향을 떠나간 것. 이거 많이 꼽거든요.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꼽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은 점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나와요. 우리는 늘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것만 기억하고 본받으니까 그 사람이 자꾸 위대해져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어느 한쪽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했으면 위대했고 그 사람이 또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바로 다 지목을 하는 것이 참 성경다운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창세기 11장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11장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아까 히브리스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그 미덕으로 꼽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 자세히 보시면 목적지를 알고 떠났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자 해서 떠난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미련 없이 떠나간 거라고 자꾸 그걸 좋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걸 이 본문에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을 위대성을 허물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란 곳은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지역입니다. 지금 쿠웨이트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연유에서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은 가족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난 게 아니고 하나를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안 가요. 나홀이 안 갑니다. 그럼 아들 셋 중에 하나들은 이미 죽은 것 같고 나홀은 남겨두고 제일 얼빵한 아들 아브라함하고 그 저기 죽은 아들의 아들 롯입니다. 이를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본다면 가족이 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가족 간에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거든요. 떠나가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가나안 땅에서 바로 가야지. 안 갑니다. 어디에서 묻었다고요? 하란입니다. 하란은 어디냐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는 제일 남단 지역이고요. 하란은 제일 북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기에 올 때 그 마지막 경계선상쯤 되는 도시가 하란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빌린다면 뭐 갈대아 우르는 포항쯤 되고요. 그럼 하란은요? 지금은 서울인데 이제 우리 한반도가 다 한 통이었다고 했을 때는요 신의주나 정도 될 겁니다. 그쯤가가 거기서 안 가고 머물러가 살아버린 거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보따리 사가 집사게 가야지. 어디 가다가 그게 늑장을 그리고 거기서 또 오래 다녔나요? 12장을 보면 거기에서 재산과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랬다는 것은 거기서 오랫도록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포항을 떠나서 쭉 잘 가다가 그 강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왜 오래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만 건너면 만주 땅이잖아요. 외국이잖아요. 옛날에 외국에 가서 산다는 거는요.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들 중에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와가지고요. 돈 벌어 간 사람도 있긴 할 겁니다만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온갖 수모와 온갖 처절한 꼴을 다 겪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법이 외국인 잘 지켜줍니까? 우리 일본 내 가 있는 한국 민들 일본 사람들이 괄세한다고 야단 북새통이죠? 한국은 안 그럽니까? 한국은 어쩌면 더 심할지 모릅니다. 중국 학교가 나가서 성공 안 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터세 세요. 화교들이 나가서 경제권 다 잡았지만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고 할 것이요. 가가 했지만 한국 S만은요. 우리가 화교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건 힘 못 씁니다. 그만큼 터세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외국인을 자국민처럼 대우해주거나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 얘기 하려면 길어지니까 또 넘어갑시다. 하물며 그 옛날에 법체계가 제대로 써있지도 않을 그런 시대에 보따리 사가지고 외국으로 넘어가면요. 위험하기 거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네? 유목민들이어서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국경이나 언어나 이런 건 확실하게 나요.
다르고 움직여도 갈 수 있는 범위가.
네. 언어도 달라지고 민족도 다른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하거든요. 재차 가라 했을 때 간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긴 떠났지만은 두려움 가운데서 마지못해 갔을 가능성이 많고 도저히 여기서 머물러가 오래 버티다가 안 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순종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잘 안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덕의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순종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대체로요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순종했나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가서 내 민족 구원해내라 그럴 때요 못 간다고 얼마나 버티고 버티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못 갑니다서 못 갑니다라고 저게 이유를 한 6번 될 겁니다. 못 간다고 버티다가 막판에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놈 시키면 안 갑니다 죽인다 이래가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
제가 있잖아요. 예. 제라한테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발했다니까요.
그거는 알겠는데 제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제라도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첫째 신앙 아니에요. 일대 신앙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귀신자 아버지인데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좋아서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 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것도
사도행전 잠깐 봅시다. 그럼 본인 얘기도 사도행전 가네. 사도행전 누구죠?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 7장이에요? 네, 7장 맞네요. 그게 뭐라고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잘 읽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가는 게 영광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뭐 꿈에 나타났다고 쳐보셔요. 어떤 하나님요? 영광의 하나님 가는 게 무슨 의미겠냔 말이야. 아주 저 뭐라고 할까요? 영광스러운 모습. 쉽게 말하면 그건 두려운 모습입니다. 대단하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 나타나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 계속됐다거나 아니면 아버지 꿈이나 아들 꿈이나 만약에 같았다면 이 아버지 계속 꿈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족에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데려가 가자 했고 가긴 가야 되겠고 그래 간 겁니다. 가다가 하란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떠났다는 얘기죠. 상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한 시간 만에 하자 했으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 되거든 또 다시 좀 보는 일이 있길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함부로 위대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을 하면서 기꺼이 그리 간 게 아니고요. 억지로 가지 않으면 안 돼서 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대한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들이 대체로 좀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면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어야죠. 갔더니 옛날에 애로상 닥쳐오기 마련이죠. 처음 닥쳐온 상이 흉년입니다. 흉년이면 못 견딥니다. 옛날 같으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갔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먼 곳에서 말이죠. 그 먼 곳에서 이곳으로 가라 했으면 죽어나 사나 여기서 살아야죠. 그런데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 가서 이제 자 그런 얘기는 그 마누라 못 지킨 이야기 해야죠. 부인이 너무 잘생긴 것도 옛날에는 그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부인을 뺏어가기 위해서 남자를 죽여버렸거든요. 이런 일은 과거에 막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쁜 부인을 두고 애굽으로 가기는 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굴린 게, 막 우리는 부부 사이를 하지 말고 오빠 동생 하자 그래 간 겁니다. 그래 결국은 빼앗겼죠. 워낙 이쁜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을 데려가고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 부인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뭐 했을까요? 아, 이건 예상했던 일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요? 한국의 많은 남자들 표현을 빌리면 아이고 막 이만큼 재산 벌었으니까 세상가 들지 뭐.
누가요?
예? 많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는 남편 데리고 있는 게 복인 줄로 아셨어요. 그래서 저 부인이 일찍 죽고 돈을 많이 남기고 일찍 죽으면요 뒤에 들어가서 팍 헤아리면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세 단어. 그렇다지 않아요. 이쁜 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그 바로 왕을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다 돌려보냅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살자고 부인 내버리고 자기 살자고 뻗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도 어떻게 본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겁니다. 잘못한 아브라함은 야단 하나도 안 맞고 별로 잘못한 거 없는 바로는요? 바로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사촌동생이란 말만
사촌도 아니고 뭐 친동생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을 떠날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요 반드시 살아도 거기에 동행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결혼했던 사라를 통해서와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은 말하자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얘기인데 바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혈통을 끊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뒤에 배경이 그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기의 때에 마누라 하나도 지켜내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죠. 어디 가면 똑같은 짓 또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장난감을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연애 중에 말이에요. 깡패 한 대 걸렸는데 애인을 내버려두고 혼자 죽고 도망쳐버렸어요. 어떻게 백기사가 나타나가지고 간신히 내가 무사하게 살아났는데 그 남자 다시 만날 거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여학생들이요. 다시는 안 본대요. 그런 남자 어떻게 다시 보겠냐. 내가 답을 가르쳐줘서요. 한 번은 만나야지요. 어떻게 크나 안 만나나? 한 번은 만나야지. 그래가요. 웬마대기라도 한데, 원래 부치고 안 만나야 되지. 어떻게 그냥 안 만나? 그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돌아와서 이제 큰 일 하나 하죠.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크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얘기는 좋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걸 또 시비를 꼭 걸면 이래요. 사람이 한번 크게 잘못하면요. 그 다음에, 조금 나은 일 합니다. 제 뒤지 쳐지는 않아도요,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싶으면, 그 다음에, 당분간은요, 착한 짓 좀 해요.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이 조카 로스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너 좋은 땅 네가 해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좋은 일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데 조금 건너뛰고요. 15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선 하나 생각할 거는, 그 왜 두려워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아 두렵지 이런 것보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당시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조카를 빼옵니다. 빼가 오고는 그 소돔 고모라 왕에게 아주 강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소돔 고모라 왕이 사람만 나한테 돌려보내고 탈취한 재물 그건 다 가져가라 했거든요. 옛날 전쟁에서 그건 기본입니다. 사고 이긴 사람이 다 자기 몫이니까요. 정당한 재산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어서 난 네 거 하나도 안 가지겠다 가져가라 다 빨리 보내버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네 거는 더러워서 안 하겠다 이런 투거든요. 그러면 기습 공격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갔던 저놈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느 놈이랬냐 내가 다시 온다거나 소돔 고모라 왕이 좋다 내 거는 그렇게 더럽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들면 나 어떡하는데 얘 단독입니다. 객지와가 떠돌아다니면서 집에서 길린 사병도 좀 있을 뿐이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긴 쳐놨는데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긴 냈는데 그 다음에는요 겁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를 유심히 보면 거의 다가 아브라함이 혼자서 외롭고 걱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방패요. 왜 방패라 그럴까요? 지금 사방에 적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여차하면 큰일 났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널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소돔 고모라 왕에게 그거 안 받고 오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 바로 나 여호와니라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하시며 위험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누릴 복요? 만사형통요?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옛날 우리 전도할 때 대표적인 문구였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다 복 받았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요 비교적 잘 살고 이 복 누린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이 어딥니까? 저자 제1교회 다니면서 천국이 어딥니까? 공부를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난주에 저녁 예배를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예요? 찬송가 485장인가 보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찬송 있잖아요. 95예요? 뭐 장소는 맞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그 어디가 어디예요?
예?
맨날 찬송, 내가 사는 어디나요?
하나님과 함께 나요. 어디나 천국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그 어디든 그곳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한국은 그걸 맨날 부르면서. 우리가 죽어서 꼭 가야 할 그곳만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면 내가 고통 속에 울부짖더라도 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단 말입니다. 참 좋은 찬송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은 증거는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나 보세요. 뭘 주실라고 그러십니까? 이 관심이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태까지 아무도 하나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맞아, 죽을 소리 하나 합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자하오니 이걸 표현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아들 안 주셨으니, 마, 됐습니다. 요 집에 있는 종. 얘를 아들 삼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거 간단히 요약하면 이쪽 지방 말로 막 됐습니다. 이겁니다. 이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학교 아이들 중에요. 선생님이 뭐라 뭐라 하는데 막 됐습니다. 했다가 맞아 죽을 뻔한 놈들 많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는데 막 됐습니다. 이랬다가요. 그 막 됐습니다. 이 표현은 안 그렇지만 내용을 가나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는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마 됐습니다. 하나님 예나 들고 사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요거요. 맞아. 죽을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하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않은 증거를 대락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요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요때 요 말. 엘리에셀을 종을 말이죠. 자기의 아들로 삼고 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실한 증거 또 하나 있잖아요. 나중에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것도 하는 말씀이 제대로 순종치 못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맹기 세대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뒤에 설명자가요, 맹기 세대기 전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축복을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위대한 건가요?
그거는 히브리스 가서 공부할 때 합시다. 한 시간짜리 간략하게 갈 때는 끝까지 설명을 못 하고. 히브리스에서 그 맹기 세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은 내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니 일단은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간략하게 건너뛸 때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아이씨, 뭐 얘기하려다 이 자꾸부터.
잘못한 것 중에 하나.
근데 나중에 이제 99세 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웃어버린 겁니다. 누가 웃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사실은요. 왜 웃었겠어요? 아니 말이 말 붙은 걸 해야 되지. 그건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씩씩거리고 웃으면요. 어른이 말하는데 그래서 씩씩거리고 웃었다가 잘못하면요.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성경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몇 개 안 나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100개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요.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웃으면 됩니까? 그 천사가 저 누굽니까? 저 아내 사라에게요. 왜 웃느냐 그랬거든요. 사라의 답변이요. 얼결에 놀래가지고 아니요 안 웃었나이다. 아니다. 정녕 웃었느니라.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뜻이 뭐죠? 웃음이다. 그래, 이름이 웃음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요, 사라가, 이름을 볼 때 한번 보세요. 야, 웃음아, 하면 뭐 생각이 나겠어요?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야, 내가, 보는 거 말이요. 웃은 게 아니고요. 웃은 게 아니고, 왜 웃느냐 하는데, 아니요, 안 웃었는데 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보이는 거짓말 하나 덮쳐가지고요. 어거지 막 부리던 거.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500원 얻어가지고요. 스케치북 200원짜리를 삼깁니다. 근데 눈밝은 우리 누나가 있다. 그게 무슨 500원이고 이놈아. 응? 300원만 하면 떡치겠다 한대요. 뜨끔하잖아요. 근데 우리 누나한테 큰 소리 막 챙깁니다. 내가 같이 먹은 거든 가보자. 가가지고 이거 500원 하면 누나 치고 땡! 가자! 하고 잡아 땡긴 거 있죠?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만약에 따오면, 제가 설교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조카놈이 그걸 보고요. 자기, 저것만한테 물었던가 봐요. 저, 외삼촌이 옛날에 이런 적 있었냐고 물으니까 우리 누나는 전혀 기억이 없대요. 우리 누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나는요, 우리 조카들하고 형제들 다 모였는데 누나가 있다, 자가 있잖아, 옛날에 그 얘기 꺼내면요. 골치 아픈데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 기억이 없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카 녀석이 또 심장 없게 그걸 또 왜 저것만한테 묻노? 근데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왜 그런 거니까, 거짓말 했다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말이요. 똥긴 놈이 성낸다고, 빠락빠락 우겼던 거, 그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 사례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떠오르는 거는요, 그때 안 웃었는데 욕하고 우기다가 당한 거.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 이래도 내 말에 웃을래? 하는 이야기죠. 다시는 이삭, 아니, 그, 사라든 아브라함이든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데, 못 웃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이래 거짓말을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이랬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러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막 되신다 했더만은, 그 다음 얘기가 얼마나 화끈거리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있어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얘기가 22장에 또 한 번, 아, 21장에 나오네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장은 20장에 있고, 그 얘기가 계속되는 게 22장으로 갑니다. 한꺼번에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아비멜렉 앞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20장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아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은 참 제가 보기에는 남자다운 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하게 되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니게 미리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을 선지자로 대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래서 저기 부인을 돌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복을 많이 주시거든요. 아비멜렉이 그걸 눈으로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21장 22절입니다. 여기를 꼭 보세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말에 주목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거는 좋은 짓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네가 했는데 하나님이 너 편을 드니 내가 미치고 벌짝 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요점은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잠시 거하러들어 온 이방족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남미 덕지죠. 누가 답답한데?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많은 뭐 선물을 갖다 줘가면서 이렇게 청을 해도 들어 술똥 말똥인데요. 거꾸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청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감지 덕지죠. 근데 그렇게 조약을 맺을 때 무슨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요구 조건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요구 조건이 뭡니까? 뭐 이리저리 찾을 거 없어요. 읽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 얘기거든요. 부족 간에 혹은 나라 간에 조약을 맺으면서 이런 조건을 내건 경우는요, 없다고 봐야죠. 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럴까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고 얻어터지기는 내가 얻어터지니까.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나 좀 살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거짓말은 내가 하고 터지기는 저놈이 터진다? 그러자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억수로 재밌겠다, 그죠? 이게 이제 정말 철딱선이 없으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일단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 내가 어쨌든 이 위기를 몸에 내보자고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거짓말 한 그 자체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부끄러웠겠습니다. 야, 철이 좀 덧나 아브라함이고요. 철이 좀 안 덧나 아브라함 같으면요, 야, 그거 재밌네. 이런 기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때쯤 아브라함이 철이 많이 떨었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되어온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아들 갖추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너라도 좋으셔가지고 아들 내놔라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오시지. 응?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들 내놔라.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하게 가질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 22장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 일 후에 그러죠. 그럼 그 일이 뭐겠어요? 그 아비멜렉과의 그 사건입니다. 좁게 보면 아비멜렉과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후에 넓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오신 그 사건들 다 후에란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언제 치는 거예요?
실력을 좀 쌓은 다음.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요? 참 공부 많이 안 하시면 다르다. 시험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가령 입학시험 왜 쳐요? 네? 입학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볼라고 살짝 피해가는 날인데, 쉽게 말하면요, 실력이 되나 안 되나 보려고, 같은 얘기인데 쉽게 해요. 떨어뜨리려고 아니면 합격시키려고. 아이고, 훌륭한 학생들이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떨어뜨리려고 치는 줄 알아요. 이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보다. 입학시험 왜 치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떨어뜨리려고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아, 날 입학시켜 둘러봐. 이래가 시험 치러 가는 아이들은요, 복된 아이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한 줄 떨어지거나 미달이 돼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시험 치거든요. 그거 왜 치는데요?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반 배치하려고?
뭐 그런 거
뭐 그것도 있는데, 좀 나은 학생은요, 내 장학금 줄라고 안 가요. 이때 시험을 쳐야 수석이 나오고 뭐 몇 등이 나오니까 일단 뭐 저거 떨어질 일도 없는데 시험 치는 이유는 날 장학금 주려고 그래 시험 안 치나. 이래가지고 시험 치러 간 아이는 복된 아이입니다. 시험을 그래 치러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부 떨어지 나도 없는데 혹시나 날 떨어지 못잖아 떨굴라고 친다. 입학시험 왜 쳐요? 합격시켜 줄라고. 이게 답입니다. 근데 그런 시험도 있는 반면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학생들이 다들 바쁘니까 교수님 일주일만 연기합시다 그래가 시험을 일주일 연기시켜요. 일주일 연기시킨 게 중간고사 안 치고 기말까지 가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연기해줘요?
아이고,
공부하라고 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공부를 못했대는데 시험 치면 뭐해. 그래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건데요, 시험 대부분의 시험들은 공부하라고 치는 시험입니다. 그게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어떤 성격의 시험일까요? 떨어뜨리려고? 복 주려고요? 이게 무슨 시험일지를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2장 그 뒤편에도 보세요. 그 말이 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몰라가지고 시험 친 결과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래 된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알면서 이제는 이런 시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다 해가 시험 치자가 쳐놓고 성경 나오는 거 보고 아 잘했다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이요 낯선 상이 아니고 아는 상이에요.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은 상이지. 16절요 뒤편에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럼 이 복이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 하는 게 사실 그거 보고 같은 복이에요. 이거 이미 그때 약속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큰 시험을 통과해서 받은 복, 뭐 따로 받은 복은 없네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받은 거죠. 정신을 차렸으니까.
정신 차렸으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지. 그건 이미 받은 건데.
아니 이제 복의 뜻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같은 복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분명히 이걸 통과하리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이런 과정 거쳐서 내가 이제야 아노라고 하시면서 이 복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은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복이고 단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앞뒤 다 잘라내고 요구들만 딱 끊어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맞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폭을 또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 칭찬하고 계시니까 결국 이건 아브라함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냐 좁게 보면 아브라함의 작품입니다. 넓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신앙이 다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너무 좁게 한 구절만 딸랑 떼내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너무 좁게 해서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러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22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말을 듣고요 사라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말 안 하죠 성경이. 그냥 우리 짐작으로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봅시다. 못해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만약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난리가 나요?
아브라함도 그 앞에 있을지 모르잖아.
예전에 이제 어떤 영화를 봤을 때는요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다. 그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라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놓은 이 상태까지 갔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또 말을 바꾸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힘들지만은 함께 동의하고 떠나갔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짐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아픈 건 그냥 있습니다.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즐거운 일이니까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장례식 때요, 열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열 가지 중에 저도 다 못 외우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맞아, 있어요. 예? 아, 순교자 한 명도 귀한데, 이 미천한 집안에 순교자 둘이 한꺼번에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거 들었는지 제가 자신이 없네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랬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하던 아들이 미국보다가 더 좋은 천국 가셨으니, 뭐 이런 예언들이죠. 그게 열 가지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얼굴이 웃음을 띠고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눈물 범벅으로 감사했을까요?
눈물 범벅으로.
아니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해도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아는 그분도 가슴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열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위대하고 시험에 통과할 만한 정도가 됐어도요, 가는 그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모릅니다. 왜 새벽 일찍 떠났을까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느라고 일찍 떠났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날 밤 잠 못 잡을 것 같아요. 밤새 뒤척이고 이러느니 에라 고마. 갈 길도 먼데 일찍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가자. 이래서 가서 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사흘 길을 갑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죠. 뭐 다른 과정 좀 생략을 하고요. 아브라함의 이때 상황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는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많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56절이네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아주 많이 합니다. 한장 전체에 걸쳐서 논쟁을 하다가 한쪽 귀퉁이에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했다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언제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언제 봤을까요? 이삭 때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 사흘 길을 가면서 모리아 산 꼭대기를 올라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통이 일단은 내 고통이죠.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더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고통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려는 그 아버지의 아픔. 하나님의 그 아픔이 며칠 계속됩니까? 사흘이잖아요. 모리아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간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지금 있는 그 성전 안에, 지금 성전은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의 바위가 그냥 있어요. 성전 그 안에 바위가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위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다. 이거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성전이 그 사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산이며, 왜 하필이면 사흘 길을 갔으며, 열심히 한번 보세요. 더구나 또 유사한 것은 이삭이 나무찜을 치고 올라가거든요.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찜을 치고 올라간 것이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달리실 십자가를 메고 간 것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이 사건이 훗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험적으로 가르쳐버렸다는 얘기가 통합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비밀을 털어놔요. 언제 그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하겠느냐? 그러면서 털어놓습니다. 맞습니다. 소돔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모여가지고 이제 애누리 작전 쓰잖아요. 5명 없으면, 그러니까 50명 있어도, 45명 있어도 하고 막 깎기 시작한 얘기, 그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래서 못 감춘 비밀이 소돔고모라를 멸하는 거, 겨우 이것뿐이겠어요?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 말이,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고통 당하면서 자식을 죽이러 올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었더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맙니다.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외에는 그걸, 그 구절을 설명해낼 구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게 사실은 이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표현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그럴만 하도록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놓고 그 공을 전부 아브라함에게 돌리면서 이 복을 주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주인공이라 그럴까요? 절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는 성경 아니라도 많아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오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조금 거꾸로 갑니다. 여기 1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전부 할례를 받는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세례받은 겁니다. 세례받았고 이제는 완전하라 그러죠. 그럼 이전까지는요? 이전까지는요?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요 언제 하셨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래 보였으면 참 힘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시면서 많은 걸 체험 다 하게 하신 이후에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완전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감사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99세는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뭐 각자 맞추세요. 뭐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아,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내 나이 환산할 것 같으면 난 아직도 좀 많이 남았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 이 꼴밖에 안 되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우린 좀 성급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오늘부로 당장 사람이 좀 헷가닥 변하고 싶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만 보지 말고 신랑 한번 보세요. 그놈은 신랑 저번에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시도도 수도 없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제대로 붙어지기만 해도요, 거의 성인에 가까운 겁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 저 인간 어떻게 저럴까 이러지 마세요.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인데요. 신랑이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것 좀 안 고쳐지나 하는 부분이 꼭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많이 훈련한 뒤에요. 그것도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끌려서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가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정말 어느 순간에 사람이 아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싹 변할 수 있다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는 완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럼 언제쯤 요구하실까를 생각해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위로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데서 빨리 위로를 좀 받았기 때문에요. 참 못나 빠져도 용기를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 뭐, 내 좀 못해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세, 80세, 120. 인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그러면 60년 산다 잡고 20년간 공부하고 20년간 뭐 제대로 사람 된 겸손해지는 사람 되는데 인생 배우는데 2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머지 20년이니까 4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만 가면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요즘 나이가 늘어져가지고요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대학 공부가 20살에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능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 75세 25세까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인간 되는 거 50. 그 다음에 제대로 일하는 거 50에서 75세면 되겠다.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45세에 갔고요. 잘하고 별일 없으면 50에 목사 됩니다. 전 늙었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늙게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유리한 점도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늙었다고 생각 전혀 안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보면서 안타까운 눈초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 성경도 잘 모르면서나. 그래서 제 계산법이 별로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큰 무기네요.
아, 그럼요. 그 큰 무기라기보다가 성경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줬는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성경이 저기 우리에게 겁을 주고 죄의식을 심어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다른 일로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얼마나 크더라? 4분의 3이라든가 3분의 2인가 교인이래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이해가 갔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 별로 정신적으로 압박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잘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죄다라는 인식을 갖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요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거죠. 이것이 쌓이면 자살로 가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우울증요?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걸 받아들이면 성경이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 좋은 얘기 다 제껴놓고 어느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고 죽인다는 이야기 지옥 얘기만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후손 천대까지요. 잘못하면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이걸 말이요 천대는 보지도 안 하고 3, 4대만 내가 걸려가지고 갱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천대하고 3, 4대는 실감이 잘 안 났답니다. 그 숫자를 요래 바꾸면 이거요 싶은데. 그, 네가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용돈을 10만원 줄게. 만약에 잘못 치면 벌금 500원 내라. 이런 계약 여러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잘하면 10만원, 못하면 벌금 500원. 이거 안 할 장사 있어요? 이 얘기는 아버지가 공부 잘해라. 저 내 용돈 넉넉하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이 왜 아버지는 나한테 벌금 500원 내라 한단 말이고 내가 500원 어디 있는데 이런 놈 있으면요. 그 이상한 놈 아니에요, 그거. 천대와 삼사대는 이런 겁니다. 복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왜 천대 복 주겠다는 얘기는 접어놔놓고 삼사대에 집중하느냐는 놈은 용돈 10만원은 뒷전을 잊어버리고요. 뭐라면 이 벌금 500원 내야 된다. 여기에 몰두하는 놈은 똑같은 놈이거든요. 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부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놈을 죽일지니라 이러거든요. 무시하고 사세요. 벌 자식의 자식 뭡니까 자식 3,4대까지 가거들랑 아 이거 내 얘기 아니다 그럼 무시하고 사셔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구절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아니 당장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은 왜 죄인들하고만 삽니까? 예수님 답변이요. 나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왔느라. 그러니까 죄인이라야 나를 내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딱 들 때요. 아, 난 예수님의 존재의 의의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구나. 이런 사명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닙니다. 생각 좀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잘못 많이 하거든요. 제 나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때려치길 놈들 많아요, 그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 예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1번 타자가 베드로는 그래도 좀 따라가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막 따라가가 뭡니까 따라가가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뭐해요? 우리 같으면요? 이놈의 새끼 니 그럴 수 있나? 그러고 니가 반드시 그럴 거라고 내가 미리 인마 얘기 다 해줬잖아. 그런데도 이 자식은 뭐 이런 나갈 가능성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붙들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죠. 답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 뭐, 예, 사랑합니다. Yes, I do.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체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빙 불러 말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우리말 경상도 말로 딱 줄이면요? 알면서. 네, 아시면서 해야죠. 아시면서 왜 또 무시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거든요.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답변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그것도 아예 아시면서 그 근심하면서 가는 그 얘기입니다. 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그랬다고 예수님도 꼭 이래 나한테 세 번 물어야 합니까? 속으로 찔리고 뭐 하는 거 다 있으면서 대답하시는 게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 아시면서 왜 자꾸 무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 어디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뒤편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언뜻 제가 다른
앞에 두 번과 마지막 세 번째는 단어가 다릅니다. 네, 다르긴 다른데 뭐 그건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베드로가 답변한 사랑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수준 높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니까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조금 낮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이긴 단어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두드려 펼 목적이 아니요. 그런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건데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이나 죄책감만 자꾸 받고 있으니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해도 크게 잘못 이해한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완전하라 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용기 좀 내도 됩니다. 아 그러면 99세 될 때까지 뭐 깽판을 좀 쳐도 괜찮네요. 뭐 괜찮습니다. 대신에요. 대신에 고생을 좀 더 하죠. 고생을 조금 더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아이고 뭐 아버지께서 치시는 매니까 뭐 맞아도 뭐 감사하죠. 이럴 거 같으면 말 맞고 사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갖다 내버릴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걸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다 안 될 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그때 저는 저게 뭐야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5세 갔으니까 5년이나 땡겨갑니까? 신앙관은 5년이나 땡겨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기 전에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했으니까 농담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신대원에 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고약한 질문들 많이 해요. 저기 어떤 분이 말이죠. 신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 안 가다가요. 버티다가 교통사고 나가 다리 뽀개가지고 이게 저 휠체어 타고 신학교 다니는 분들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은 건 왜 말짱이가 왔어요? 살짝 고약한 질문이에요. 야, 그건 니 꼭 내 다리 하나 뽀개가지고 뭐 한쪽 끼고 와야 집사이 풀리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길 뭐라겠냐면 나는 저 신대원 오기 전에도 있잖아. 저 평소에 성경 참 열심히 가르치고 보통 전도사님들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안 부르고 왔지. 이러니까 이또 거기 끄덕끄덕 하네요. 웃고 넘어가도 될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신다면서 그런 위로와 힘을 많이 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런 구절은 눈에 안 들어오고 맨날 두들겨 패고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들어온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성경 중에 혹시 그렇게 가슴이 아프거나 찔리는 구절이 있으면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왜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다는 걸 제가 가능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많은 구절들이 독해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의 생에 언급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손에 대한 복, 또 하나는요, 땅에 대한 복. 후손이 많아질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얻은 자식은요? 죽을 때까지 얻은 자식은 몇 명? 한 명요? 두 명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하나라는 점입니다. 하나.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긴긴 세월 동안 약속하셨고 주막에다가 선물로 줬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입니까? 다음 주에 이삭 얘기하겠지만 이삭은요 의리하기 그지없는 얼빵한 아들 하나 줬습니다. 그 다음 땅요. 이 땅을 다 내게 주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땅은 얼마나 주셨나요? 아브라함 생에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은요? 사라가 죽을 때 그 장례치를 굴을 사는데요. 굴 팔아먹는 놈이 그 굴 파는 놈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굴에 딸려있는 쓸모없는 별로 좋지도 않은 땅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단 말 갖고 팝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가지 쓴 땅이에요. 장례 치를 때 여러분 바가지 많이 덮어 씌우죠. 장례 치르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바가지 많이 덮어 씌우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아 장례 치를 때도 당했던 일입니다. 땅값을 넉넉하게 에이 마 관두시지요 하면서 바닷값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바가지 덮어 쓰고 산 땅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유일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애에는요, 어리한 아들 하나, 바가지 쓰고 얻은 땅 하나, 그게 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죠? 아브라함의 이름 뜻, 열국의 아비. 다른 말로 하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어디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통성명을 합니다. 아,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름이.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아비니까요. 아, 그 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은요, 하나요. 그 창피한 노릇 아니냔 말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 중에, 아, 이름이 지혜거든요. 45등 중에 44등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맨날 쉬어 맞춰요, 선생님들이요. 콕콕 집어가는 산소리. 뭐죠? 이름 값 좀 해라, 이지. 아, 성품이 참 좋아요. 우리 반 실장 했으니까. 아들이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좋아해요. 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애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던 아이거든요. 근데 공부만 좀 잘해주면 될 텐데, 이 시험만 치면.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적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이 땅의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훗날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요, 아니면 지금 이 땅의 사람들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정말 후대에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누린 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보고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집안 일이 잘 돼가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이거는 그냥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걸 아브라함 생애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만이 많았겠죠? 준다 해놓고 언제 줍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준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은 후일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 있습니다.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산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살되 이 땅에서 어려움들은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심을 결단코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게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날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